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매 아멘. 1938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정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애국활동이니 신사참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 모든 예배를 드리기 전 일본 도쿄를 향해서, 일본 천황이 있는 곳이죠, 도쿄를 향해서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일본군을 돕는 헌금까지 하게 되었죠. 이것에 반대한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반대하셨습니다. 총회 결정 따르지 않은 주 목사님은 목사직에서 면직되셨고 그리고 감옥에 투옥이 되셨습니다. 주 목사님은 계속되는 고문 속에서도 고문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가셨습니다. 계속된 투옥으로 지쳐가고 있었던 그 어느 날 사모님께서 면회를 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많이 지쳐 있었고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사모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숭늉이 먹고 싶어 라고 했어요. 이 숭늉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 어디서 파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가족들끼리 따뜻하게 밥 먹고 그리고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집에 가고 싶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은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모님께서 목사님의 두 손을 꼭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승리해야 하오. 집에 올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라 라는 말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의 마음도 너무나 아팠지만 흔들리는 남편을 이렇게밖에 격려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순교를 했습니다. 사람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어쩌면 흔들리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인간의 믿음은 항상 흔들립니다. 저의 믿음은 어떨까요? 저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제가 목사고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척을 하는 것일 뿐 저도 괴로운 일 당하면 믿음 흔들립니다. 사람의 믿음은 누구나 언제나 흔들립니다. 우리들의 이 연약한 믿음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를 붙잡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예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사촌이었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 그 예수님을 스스로 세례까지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열심히 키웠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모두 다 넘겨주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무척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뺏어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감히 저 잔인한 헤롯 안티파스에게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상했던 투옥 기간은 보다 훨씬 더 길었습니다. 요한이 1년 정도 감옥에 갇혀 있었고 세례요한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뭔가 가서 좀 물어봐달라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보내어 장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아멘.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랜 감옥 생활에 지쳐 있었죠.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의 예수님이라면 그 세례 요한의 감옥에 갇힌 거 구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의심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설교를 듣거나 성경 말씀을 읽거나 또 다른 사람의 신앙 간증을 들을 때, 야, 저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정말 의심을 많이 합니다. 저는 항상 의심을 하는데 이 의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머릿속은 항상 의심을 하는데 그 의심을요, 성경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찾는 행동을 뭐라 하냐면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마음속엔 항상 의심이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든든한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광신이나 맹신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세운 내 고집인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헷갈린데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아니 내 고집이라도 뭐 든든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 고집으로 믿은 사람은요, 언젠가 분명히 무너지는 날이 오는데 광신이나 맹신은 한번 무너지면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그 예수 떠나버리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최고의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감옥에서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되고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고 갑자기 건강을 잃게 되면 이 믿음이 안 흔들릴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흔들리는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이 다 서서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그 버스 안에서 덜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덜 흔들리는 사람은 든든한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든든한 기둥이나 든든한 손잡이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긴 하지만 그 사람은 넘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친구 손붙잡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더 많이 흔들리고 언젠가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 속에서 흔들립니다. 그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 믿음 좋은 세례 요한도 이렇게 믿음이 흔들렸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안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릴 때 예수를 붙잡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삶이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한 주간 성도님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그 일들은 무엇인가요? 성도 여러분, 흔들릴 때 예수를 꼭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치료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시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메시아는 말 그대로, 뜻 그대로 구원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했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 제자들이 완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무엇으로 생각했다? 이 나라를 구원할 구원자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당연히 우리의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구원자는 저 잔인한 로마를 물리치고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세울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구원자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아멘.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심판자입니다. 심판자.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메시아는 힘없는 사람을 구하러 오는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메시아는 의인들에게는 복을 내려주시지만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려주시는 분, 악당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메시아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오랜 감옥 생활로 그가 지친 것은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을 하죠? 그는 평생 동안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 하나가 있는데 믿음은 의심을 통해서 자란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의심을 통해서 자랍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항상 의심이 가득합니다. 그 의심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의심을 엉뚱한 데서 해결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 의심을 예수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해결하면 그게 믿음이 돼요. 그런데 그 의심을 다른 데서 세상 다른 사람들하고 물어보고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참 잘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의심을 밖으로 가져가지 않았고 예수님께 물어봤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나요?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에는 의심이 없나요? 그 의심을 예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든든한 믿음으로 바꿔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22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십니다. 아멘. 아니, 오늘 이 시편을 쓰신 분을 보면요, 아주 시험에 많이 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느긋하셔. 이 믿음 없는 사람 누구일까요? 이 믿음 없는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가장 믿음이 좋았다라고 했던 다윗도 이런 믿음 없는 고백을 했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의심을 숨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보면요, 의심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글로 써가지고 성경에 남겨놓았습니다.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의심했고 그 의심을 마음속에 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 의심을 고백해버렸어요. 두 번째, 바른 신앙인의 공통점,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의심의 답을 찾아보려고 마음속을 의심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렇다면 나를 왜 구원하지 않으실까? 쉴 새 없이 고민하고 질문했습니다. 고통스럽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른 신앙인의 공통점은 의심 이후에 믿음이 더 단단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한 후에 믿음이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의심한 뒤에 자신의 의심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훨씬 더 단단한 믿음이 됩니다. 이 믿음은요, 목사가 전해준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쌓은 믿음이라서 이건 흔들리지도 않고 이 믿음은 누가 뺏어갈 수도 없습니다. 남의 믿음 아니라 내 믿음이니까요. 누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전한 증거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이 기다리던 질문에 똑바로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요한이 기다렸던 질문이 뭡니까?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고 내가 지금 너를 구하러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세례요한은 이 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주신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치료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대답 세례요한에게는 아주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구할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그러면 잘 써먹고 버리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저 나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분으로 착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심판자다라고 생각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저 못된 악인들 모두 다 심판해버리실, 싹 쓸어버리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 그리고 삶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문제와 염려와 걱정, 질병은 무엇인가요? 치료자 되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개인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고 가정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오십시오. 능력의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어느 믿음 좋은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결혼을 못했어요. 노총각입니다. 결혼할 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보러 나갔는데 아주 예쁜 처녀가 선을 보러 나온 거예요. 스테이크집에 생전 처음 가서 만났는데 평생 처음 간 스테이크집이라 주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나오는지 모르는 겁니다. 샐러드가 먼저 나왔는데 무슨 고깃집에 풀만 나온다라고 해서 배가 고파 샐러드를 싹싹 쓸어 먹고 다 먹었으니 갑시다 라고 하며 일어났답니다. 아직 나올 음식이 있다고 손을 잡고 그래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립니다. 웨이터가 와서 고기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하니까 여자분이 미디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도무지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그걸 믿음이라고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이 여자분의 믿음에 반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음 봤는데 저렇게 잘 믿나. 믿음이 있으면 장가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 2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실족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국말로 실족한다는 것은 발을 헛디딘다, 넘어진다 뭐 이런 뜻인데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스칸달리조라는 말로 나옵니다. 저 말은 우리가 아는 말입니다. 영어로 그냥 스캔들 이게 스칸달리조에서 온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스캔들인데 이런 거예요. 아니 누가 저 사람이 어떤 일을 몰래 했대 그거 알아? 어머 세상에 이게 스칸달리조예요. 이게 스칸달리조입니다. 남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다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이게 실족하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작은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께서 좋은 목사님께서 교회를 가셨고 섬기는 교회를 너무 아끼고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마음먹으시기를 아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이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교회 바로 근처에다가 조그만한 시골집 싸거든요. 시골집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교인들이 목사님이 집을 샀다라는 것 때문에 실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뭐로 실족을 했냐면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우리 목사님은 머리 둘 곳이 있네? 라고 하면서 실족하셨대.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목사님은 집이 있네? 목사님이 집을 사고 나더니만 집이 너무 좋아서 교회 출근을 안 하시네? 목사님이 하나님의 집은 안 고치고 목사님이 자기 집만 고치고 있네? 아니 뭐 이러면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해서 목사님께서 이 소문을 도저히 못 견디셔가지고 집 팔고 다른 교회를 떠나버리셨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이지 않습니까? 뭐 시골집 그 싼 집인데 작은 집 교회 가까이 섬기려고 교회 근처에 샀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실족하는 교인들 되지 마시고 마음 넓게 이해하는 교인들 되시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교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세례요한을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이고 또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는 갈대처럼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AI 시대에 예수 믿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AI한테 물어보면 더 잘 답을 하던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그런데 갈대에게 중요한 점이 있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자신의 뿌리를 바닥에 온전히 박고 흔들리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대는 자신의 뿌리를 땅속 깊숙이 든든한 땅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들도 그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안 흔들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예수에 두고 산다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성경에 두고 산다면 우리는 물론 흔들리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뽑히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문제와 걱정과 염려들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누군가는 계속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의지하면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만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을 수 없는 우리들 먼저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했지만 우리는 늘 주님을 배신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의미 없어 보이고 예수를 의지해도 해결되는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흔들리더라도 예수를 붙잡고 성경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조금 흔들리더라도 예수를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